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종려주일,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일, 상반기에 제일 중요한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고난주일은 왜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고난주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사이에 고난주일,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특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게 통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앞에 있고 고난주간 특세와 그리고 부활주일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요, 그냥 예수를 믿사오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왜 또 종려주일이냐? 종려란 말 자체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있잖아요. 그죠? 야자수 저 위에 있는 거. 그 자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면 제대로 피어 있으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산길에 그 성 앞에서 흔들어 버리면 장관이 펼쳐졌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왕의 입성을 맞이하는, 왕이 성에 들어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교동문을 읽을 때도 129분이 종려주일인데요. 이 장면이 그대로 스가랴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왕이 올 터인데라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아 그래 종려주일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도 왕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고백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호산나란 뜻이 뭐죠?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들어보신 적이 있어도 이제 잊어버리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막 옷을 깔고 막 하면서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읽어보면요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그냥 읽어도 막 흥분이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굳이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타시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5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왕의 입성에 대한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들어가요. 이것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가슴 뛰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걸 맞이하는 자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배웠던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막 있으시고 나귀 타고 오시지 겉옷을 깔고 막 흔들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0절에 호산나 하더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후속 조치가 없어요. 뭔가 있어야 돼. 근데 마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갑자기 톡 끊어져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그 난리를 쳐놓고 그 비싼 그 겉옷, 우리는 겉옷 비싸면 그냥 이 겉옷 하나 벗어서 깔지 싶죠. 아니거든요. 재산이야, 재산. 그걸 왕 앞에 내려놓을 정도로 감동받고, 드디어, 이러면서 막 깔아놓고, 종려나무,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 종려나무지 꺾고, 그래, 그 난리를 쳐놓고, 갑자기, 그냥,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에 숙소에 가시더라. 이게 뭐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마가는 갑자기 이렇게 막, 뭔가를 말 안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탁 잘라버려요.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이게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이 기록하거든요. 글자 하나도 틀지 않게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누가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마가는 탁 잘라버리지만 누가는 그 다음 일을 설명을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가르치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지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거지. 여기도 갑자기 툭 잘라요. 백성들이 내 배우고 예수님이 예, 날마다 성전 올라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별 일이 없어. 백성들이 그냥 귀로 듣긴 한데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만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건가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을 딱 보면요. 요한복음에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고 요한복음에 이게 많이 크게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맨 뒤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알아본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가서 그 사람들 불러서 또 들어보면서 예루살렘 입성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그냥 베다니에 가시고 누가복음도 그냥 베다니에 가셔요. 그럼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자, 분위기를 더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받는 그 장면 앞에 뭐가 있냐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다니에 살았던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고 그 이틀을 지났는데도 냄새가 나는 시신을 살려냈어. 여러분, 난리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 길 가다가 이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자빠졌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진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제가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해서 주여 이 불쌍한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살려냈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 당장에 몇만 명 됐겠죠. 뭐 그것도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냈어. 난리가 났어요. 그 12장 11절에 대해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저 나귀를 타고 오신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마가가 그 부분을 갑자기 탁 잘라버린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상하다. 이걸 왜 기록 안 하지? 나 같으면 바로 기록할 텐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 묻습니다.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기록을 안 했을까? 이상하다. 자, 다시 요한복음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큰 무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래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뭐니 죽이려고 했으니까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고 포기해요. 끝났다. 분위기가 완전히 예수라는 자에게 넘어갔다.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갑자기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서 환영받고 들어온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을 탁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놀래.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뭐야? 이 천둥 소리 같은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36절, 3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 마가복음에서 갑자기 종려 가지를 흔드는 환영실을 받고 들어왔는데 왜 기록을 안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소생시키는 기적을 그 아들에게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 이유는 그들이 바라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독문을 읽었던 이 129번은 스가랴서를 인용한 건데요. 이리 되어 있어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나라, 즉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는 그 왕은 전쟁하는 왕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서. 보내실 그 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군대를 모으고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식으로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무섭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무섭습니까? 알고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다가 갑자기 탁 잘라버리고 예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여러분, 이 생각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따르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치고 천사가 말했다는 그런 장면만 보면요, 이거는 분명히 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요 하는 이야기 이리 들어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민족을 구원하자는 계획을 왜 말을 안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로마를 물리칠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성전 바로 동쪽 위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제 그 성전을 감시하는 망대가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라면 왕이라면 와가지고 안토니오 요새 그 위에 있는 저 로마 분병들 휙 날려 보내버리고 요새 확 무너뜨려버리고 로마 군병들만 나자빠지고 심지어는 막 그 예루살렘 성 옆에 그 골짜기에 있었던 그 무덤에 있는 시신들이 막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군대들이 막 모여들고 이런 일이 있어야지. 뭐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정확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마가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반응을 소름끼치게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냥 팍 잘라버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왕, 또 그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왕인지 알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왕을 보냈는데 지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하지 않는 왕, 제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생각이 없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로마를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는 왕? 이게 무슨 왕이야? 사람들을 이끌고 수천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뭔가 이런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지 못하는 왕? 이런 왕이 어딨어? 그래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깔았던 자들이 바라보고 예수님 중에서 바라보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려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분미 왕을 보내도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갑자기 싸늘해지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따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왜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고 왜 40년 뒤에 왜 예루살렘이 돌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왜 파괴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그걸 정확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설교 준비한 이유는요. 저번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끝까지 쭉 봤잖아요. 보다가 이 장면에 이르러서 오래된 저의 고민이 하나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고민은 뭐냐? 저도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잖아요. 집회란 집회는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뭐 기도하고 뭐 꿈으로 어떤 간에 예언 기도하고 또 많이 받아봤고요. 여러분만큼 여러분보다 많이 해도 말은 못하겠지만 그 시대에 했던 건 전부 다 해봤어요.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부산 사직구장에서 동원된 이 순회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막 선물 준비하고 그 사직구장 보면 여러분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직접 가보면 정말 크거든요.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준비하고 이 초청된 사람들의 동선을 보면서 선물 준비하고 막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요, 일하고 딱 그 다음날 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대구, 부산이 뒤집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은혜도 받고, 말씀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도 했고요. 예수 믿게 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와요. 그리고 거기 동원됐던 사람들도요, 그 다음날 되면 그 앞에 무슨 일인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왜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썰렁한데? 이 허전함을 뭐라고 설명하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무도 이게 왜 썰렁한지, 왜 이상한지, 왜 아무것도 없는지, 왜 아무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속을 품고 있었지. 이상하다. 기도가 부족했나.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며 왜 대구는 부산은 복음화 되지 않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결론은 이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이제 새벽에 설교하면서 딱 느낀 게 이거예요. 그때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왕으로 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바로 이 세상에 왕으로 내놓으신 그 아들. 그 아들은 로마 황제는 전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세계 역사상 다른 나라에게 평화를, 화평을 전하는 왕은 없어요. 세계 역사는 전부 다 정복이고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평화를 이룬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주 일시적이죠. 아주 일시적이에요. 차라리 그냥 확 다 그냥 전복해버리고 아예 전쟁이 없게 만든 게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의 평화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론 팔레스타인, 즉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달라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오셨을 때처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왔다면, 지금 역사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있어서 이 땅에 이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이 세상을 그냥 완전히 그냥 청소하듯이 깨끗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일으키면서 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왜 일어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이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 로마를 물리칠 계획도 없고 예루살렘을 당장에는 예루살렘이라도 좀 로마 군대로부터 해방시켜 보라는 거지.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절기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다른 절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이 좀 아프죠.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아도요, 실제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삶 속에서 바라는 건 내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내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뭐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질기게 남으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귀 타고 500년 전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며 들어와도 제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상황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고난을 기억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지만 왜 사람들이 지켰느냐? 여러분,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거울 삼는 거죠. 세상에 제일 바보가 남이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된 걸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 둘러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베다니에 가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보여주신 왕이신데도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르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영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뭐 1, 2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벌써 2000년이 넘어가는데, 다 돼가는데 참 힘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거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그래,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려보내실 때에 그 아들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왕으로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뭐, 이 이야기는 제가 벌써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그 대적했던 자들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이 그 고난주간 이 현수막이 붙으면 제목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예요.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피곤해서 자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고난이 시작되니까,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일어나라 이 말이,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고 영어성경 보면 자는 자들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그 이야기예요. 깨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들어가신 그 길로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물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긴 한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 전부 다 그 고난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도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나 아는 이야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갑자기 툭 끊겨버린 것처럼 아예 마가 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말 이 고난 주간의 특세를 지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잘 때가 아니다.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이 한 주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이렇게 되살려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함께 된 제자들처럼 결단의 시간을 또 예수님을 맞이했던 옷,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왕이시라고 환영해놓고 제낄 것인가? 실컷 환영해놓고 죽일 것인가? 정말 우리는 결단의 시간을 또 맞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물론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광고한 그린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도 유튜브 방송 앞에 또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면 또 시상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는 또 설교를 여섯 번 소감문을 써서 제출하면 상까지 줘가면서 제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발 집중해 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 그 주민들처럼 실컷 다 환영해놓고 다 찬양했고 해놓고 그 다음날 입 싹 닦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며 누구를 따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한 주간을 참으로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